좋은 아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몇 분이나 운전을 하십니까? 또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마주쳤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신호등에 다가가면서 주황색으로 변환을 보고 멈춰섰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뒤에 따라오던 한 차가 갑작스레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여러분을 추월해 빨간 등으로 바뀌기 전에 간신히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운전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왜 저렇게 서두르지? 라는 생각과 왜몇분 빨리 가자고 저렇게 위험을 감수할까? 일 것입니다. 만약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그 운전자의 행동은 교통 규칙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만약 빨간 불임을 무시하고 달리던 그 차가 반대쪽에서 우회전하던 차량과 사고를 내게 되었다면 누구의 잘못이었겠습니까? 그가 했던 위험한 운전으로 인해 그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부딪힌 차의 부서진 상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확실히 적절하거나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또한 빨간 불 앞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이와 같은 비슷한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해 어떤 분들은 미소를 짓고 어떤 분들은 고개를 숙이고 계신 듯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지켜보는지에 상관없이 그렇게 운전하고 계십니까? 만약 빨간 불임에도 그것을 어기고 빨리 지나쳐가는 차의 뒤편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문구가 붙여 있다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방식과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따르기로 한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독교인,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릇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을 훼손시키거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분의 이름의 가치에 걸맞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삶으로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의 필요나 기회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십니까? 자주 우리의 자신의 기호나 우리의 필요에 집중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소명은 여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로서 또 대사로서 그분의 빛으로 이 어둡고 상한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 할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만약 우리가 그들과 다름이 없다면, 또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더 악하게 행동한다면,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나는 다른 이들에게 기독교인으로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위선자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들로 불립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우리의 본문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편으로 편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 편지가 누구에게 보내졌는지를 알아보고 만약 우리 자신에게 보내진 편지라면 또 누가 보낸 편지인가를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안에 서신서들을 읽을 때도 또 마찬가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 누구에게 쓴 건지를 알아야 편지의 내용과 편지 쓴 사람의 의도를 그 문맥에 맞게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을 살펴보면 이 서신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신도들에게 쓴 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로마 행정구역의 한 부분으로 현재 터키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그들의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이 편지는 베드로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베드로는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며 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2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면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쌓아놓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이 구절 가운데 우리의 이목을 끈 것은 그들을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부르면서 또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거류민이나 나그네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그들이 이 지역에 속해 있지 않다는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는 그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라는 뜻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내가 세상에 속지 않음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로서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거류민이나 나그네라고 불리는 것은 지금과 달리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곳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기 전까지 마땅히 갈 수도 있는 곳도 없습니다. 마땅히 갈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를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11절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독자들에게 공고한 첫 번째는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한 이유는 그가 신자들이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인간의 욕구라고 할 수 있지만 성서 번역가들은 욕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정욕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욕구는 여러분이 어느 더운 날 차가운 음료를 마시고 싶거나 샤워하고 싶은 그런 종류의 욕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강하고 이것보다 더 강하고 강력한 갈증이고 계속해서 그것 하나만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중독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정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타락하고 죄스러운 본성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는 욕망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죄악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정욕은 거듭난 우리의 영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거스르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베드로는 거듭난 우리 기독교인, 우리의 영에 대항하여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정욕들과 거듭난 영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격려하시는 성령님을 따르는 것과 우리 자신이 자신의 이기적인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것 사이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싸우고 또 한 번씩 이기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힘을 조금씩 거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내면의 죄성에 대항할수록 그리고 승리를 경험할수록 우리의 육신의 소리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12절 전반부를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을 보면 정직한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표준 새 번역에서는 바른 행실 또는 단단한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언행에 있어 정직하고 바르고 단정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을 살아가면서는 흠 없는 삶을 살 수 없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행실은 의심스러울 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고 정직하고 자비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독교인들과는 아무것도 엮여서 살고 싶지 않다는 불만을 듣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불친절함과 사랑 없음과 부정직함과 편협하고 독선적이며 언행이 불일치함을 말하면서 우리를 위선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절대로 기독교인을 묘사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아쉽게도 그런 말들이 사용되곤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그분의 이름으로 세상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행동 그리고 행위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며 감명을 받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육체의 정욕을 따르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므로써 이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보여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자주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경건하지 않는 삶을 태도를 우리는 보이곤 합니까? 특히 주변에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는 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제한 속도보다 빨리 달리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불법 주차를 하십니까? 우리는 교회 주변에 주차가 금지된 곳에 주차를 한 많은 차량들로 인해 여전히 이웃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물건을 사고 계산원들이 잘못 계산해서 잔돈을 더 줄 때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온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전에 인도에 교회를 세우신 인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곳은 기독교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식료품점에 가서 몇 가지 물건을 샀는데 가게 주인으로부터 거스름돈을 받자마자 그는 확인도 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고 다음 가게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게에서 돈을 내다가 처음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주머니에 있었음을 그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게 주인이 실수를 해서 거스름돈을 더 많이 주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가게 주인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준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많이 주어진 거스름돈을 그냥 가지고 왔을 수도 있으십니다. 남에게는 손실이 되더라도 내게는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교하게 형성된 양심은 이 목사님이 돈을 그냥 가져가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곧바로 그 정 가게를 돌아가서 그 가게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며 그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때 그 가게 주인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 가게 주인은 당신의 정직함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는 그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가게 주인은 의도적으로 그 목사님을 시험하며 돈을 더 줘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기를 원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게 주인은 정말로 그 목사님이 그가 설교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이들처럼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당한다면 우리는 잘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참하게 실패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악의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은 여전히 숨기고 있으면서 그저 겉으로만 흠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좋은 삶을, 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훼상하는 것, 둘 중에 어느 쪽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면서도 아무런 후회 없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또 다른 죄 많은 이기적인 인간을 보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은 스스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악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죄 짓고 사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여기서 12절 후반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그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행실이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모욕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을 절망시키기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심지어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주목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때도 우리 믿는 자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기독교인들과 갈렸던 말들을 기억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은 사랑이 없고 불친절하고 정직하지 못하며 등등등. 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고 우리가 주라고 부르며 섬기겠다고 다짐한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할지 상상이 되십니까? 죄인들인 예수님은 죄만은 이기적인 위선자 무리들의 주님이시다. 만약 그의 추종자들이처럼 상태라면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 더 질이 안 좋은 사람일 거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은 우리를 중요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들의 의도는 잔지 믿는 이들을 수치롭게 하고 불명예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낱 죄인일 뿐인데 약간의 수치와 불명예를 당한다 한들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모욕하고 수치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된 욕망을 제할 수 없어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세주인 분께서 우리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괜찮은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12절에서 계속 말하기를 너희 선한 일을 보시고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만약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러한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는 대신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증거를 통해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야기에 나오는 인도 목사님과 그 가게 주인들의 대화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모르지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이 조금 열렸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드는 기회를 주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선한 증거를 공급해 줘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예수님과 그의 복음에 관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분의 이름을 갖고 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사도들입니다. 좁고 실등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순간부터 그분의 사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좁든 실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좋은 것인지 혹은 나쁜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선한 증거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시도록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가지 해결법을 제시하였습니다.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가 그 첫 번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법을 준수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주변에 경찰이 있을 때는 더 그러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또는 안 지켜도 잡히지 않을 것 때 우리는 법을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 사이의 경계선을 얼마나 자주 넘어들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모든 상황에서 온전하게 그 법에 순종하라는 그 온전한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쉬운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들을 완벽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들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완벽히 맞춰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율법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법이란 나라의 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위에 다스리는 모든 권위들에 대해서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엔 우리의 부모님, 고향인, 우리의 선생님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순종합니다. 15절의 시작은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최상위 권위자이십니다. 그분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 앉히신 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법이나 혹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누군가를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13절에 그것이 너에게 합당하면 그리 행하라 하지 않고 너희는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규례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제정한 금심상에 전하는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법은 명백히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가 더 타당하고 경건한 대행일 때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그 법을 따르는 것에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왕의 처벌에 순순히 복종하였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그들의 불복종 행위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타당하고 경건한 이유로 인해 그 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들의 불복종의 결과에 따른 고난이 감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불복종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 안에서 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부 당국의 어떠한 종류의 시민 불복종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먼저 스스로에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 그저 개인적 선호에 근거한 행위이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산채로 불에 타 죽을 뻔한 경우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러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적대적인 나라의 기독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약 두 달 전 코로나 바이러스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했을 무렵 로란 안디미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무당단체 보코 하람에 의해 참수를 당하였습니다. 그가 감금되어 있던 2주 동안 보코 하람은 로란 목사님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로란 목사님은 가족들과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였지만 만약 그럴 기회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당당히 말하였습니다. 또 그는 그 자신이 발견한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낙담하지 않았다고도 고백하였습니다. 불복종에 대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겠습니까?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너무 동떨어지고 극단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실상을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그러자 여러분의 상사가 자신을 찾는 전화라면 없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올바르고 경건한 대응일까요? 그러한 실상을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여 미리 예비하여 갑자기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여 실수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종종 인간의 법을 따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사가 시킨 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대가로 우리는 승진의 기회를 또는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금하시는 믿지 않는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어떠한 권위든 간에 그 권위에 대한 불복종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불순종의 행동을 해야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천국에서 그것에 합당한 상을 받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 의미 없는 반항의 결과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하여 16절에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라고 경고하였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의 자유를 악을 가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와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오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간이 법과 규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선한 증거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불순종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제시하는 선한 증거의 삶을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베드로 편지를 최초로 받았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17절을 읽어 나가는 그들의 반응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예, 베드로님 물론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해왔던 것이시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 행할 것입니다. 형제들을 사랑해라. 베드로님, 그것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애초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인에게 이끌리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서로에게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보았고 그것의 일부가 되고 싶어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라. 아, 예, 베드로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과 공의로우신 분이고 악을 벌하시는 분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로 인해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것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왕을 존경하라. 뭐라고요? 베드로님, 당신 제정신입니까? 지금 네로 황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 그 자를요?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하는 자들을 누구도 막론하고 죽이는 그 네로 황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농담하시는 거죠? 네로 황제는 로마의 4분의 3을 폐로 만들었던 그 지독했던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고 우리 모두를 죽이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역사서에 따르면 그 화재는 네로 자신이 먼저 불을 놓고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로는 이방의 낙선자들인 네로에게 이방의 낙선자들인 기독교인들은 덮어씌우기에 딱 좋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인들은 볼 수 있는 신들이 아닌 형상도 없고 동상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비유대교인들인 그들에겐 완전히 이질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게다가 기독교인들은 이교도의 그 어떠한 신들에 대한 숭배도 거부하기에 다신론의 배경을 가진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물신론자로 여겨졌으며 기존 로마인들의 삶의 방식을 위협하는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둘째로 기독교인들은 근친상간을 행하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근친상간.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매우 사랑했고 기독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형제 자매들 안에서만 결혼을 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한 오해 소문 중에 하나는 식인을 행한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밀스레 밤에 몰래 만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오해와 소문들은 지금 앉아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오해와 소문들은 매우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러한 비난과 오해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한 심각한 박해를 초래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길가의 화양대에서 불에 타며 로마의 길들을 밝혔으며 오락을 위해 검투사들이 종종 싸우곤 했었던 곳에 내몰려 사나운 맹수들에게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실수를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에 있었고 그는 네로 황제가 어떠한 자인지 또 어떠한 일들을 기독교인들에게 행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왕을 존경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그 권력자를 싫어하더라도 그가 무능력하거나 완전히 비열한 사람일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 구절의 첫마디는 모든 일을 공경하라 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사전은 공경을 대단히 무엇을 대단히 존경 또는 존중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단은 에베소서 6장 2절에도 사용됐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서 아멘.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와 같이 위대한 존경과 존중으로 모든 이들을 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존경받을 만한 자들을 공경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들을 사랑하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리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대신에 비열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공경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소녀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던 이 소녀의 어머님은 그에게 방에 구석진 곳에 앉아서 그의 행동을 반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소녀의 어머니는 그에게 어떠한 것을 깨달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내가 비록 여기 앉아있었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계속 여기 서 있었어 라고 반항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겉으로는 순종하는 듯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반항적으로 정하며 불복종하는 이 소년과 같은 자리에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으로는 이를 갈고 있으면서 또 주먹을 쥐고 있으면서 얼마나 공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난 당신을 존경합니다. 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부터 진심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라는 명령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만 그 계명을 믿지 않는 자들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법의 문자들을 잘 지키지만 정작 그 법의 정신에는 불복종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길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마음과 태도로 모든 사람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공경의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특히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권위에 자리에 앉으신 분들, 그리고 존경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이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두 가지를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쉽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으시고 또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만들어 주셔서 그분의 큰 사랑으로 그 사랑과 존경의 대상에 가치와는 상관없이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에 주의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의 나쁜 친구의 삶을 코트를 잡아서 여러분을 모욕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 여러분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께 영광과 존경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동을 점검하셔서 만약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신으로서 사도로서 역할에 반하는 점을 찾으신다면 그것을 분별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조금씩 우리의 죄 본성이 부르짖는 소리가 찾아들고 성령님의 부드러운 귓속말에 귀를 기르는 배어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자,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진실한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에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선한 증거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께 공경을 드려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